여동신문 속 세계 이야기, 세계 소식 톡톡. 허고은 기자 모셨습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참 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이후 소식을 봐야겠는데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드러난 협상 내용은 없습니다. 물밑에서 뭔가 작업이 진행 중일 수도 있고 또 이제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 급하게 협상을 시작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곧 유럽에서 미국과 남한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서요?
네.
남한도 북미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뭐 북한에서 비난한 적은 있지만 뭐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죠.
그렇죠.
이 방송을 조금 늦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지난 일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독일에서 이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10일부터 이틀 동안 독일 베를린을 방문하는데요. 남한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9일부터 12일까지 베를린을 찾습니다. 두 사람의 베를린 일정이 겹치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때 두 사람이 만나 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또 독일에 갔으니 독일 외교부 인사들과도 협의를 가지는데 독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이자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죠. 또 동독과 서독이 통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북한으로선 늘 배울 점이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후 앞으로 2, 3주 안에 실무 협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었죠.
네, 아직 2주가 채 지나지 않았지만 우선 가장 빨리 일어날 가능성은 비건 대표가 독일에 있을 때 북한 측도 독일로 와서 실무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물론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보이는데 이외에도 스웨덴에서 북한과 미국이 만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만나면 핵심 의제는 역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라는 곳은 비건 대표가 판문점 회동 후 워싱턴으로 돌아가던 중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동결을 시작으로 비핵화 계획을 언급했다고 하네요. 이 계획 끝은 역시 완전한 핵폐기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적 교류,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남북 경제협력 재개도 미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예상되는데요. 사실 이 내용 모두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새롭진 않지만 제대로 실천이 된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다음 실무협상 그리고 다음 북미 정상회담 때는 뭔가 성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알기에는 지난 그 판문점 북미 회담 때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준 건 없다. 저는 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음번에 열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 열린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그럼 노동신문 한번 볼까요? 요즘엔 어떤 소식이 나왔을까요?
네, 9일자 노동신문부터 보겠습니다. 8일이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였죠. 그래서 일단은 이에 대한 소식이 9일자에 많이 실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금수산 태양공전을 찾으셨다. 김일성 동지 서거 25돌 중앙추모대회 엄숙히 거행. 이런 기사가 크게 실렸습니다. 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동지를 향해 경의를 표시했다는데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대통령, 이탈리아 국제그룹 리사장, 제1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 방문단 등이 북한에 오거나 꽃바구니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날은 추모대회가 전국적으로 열린 것 외에도 회고음악회 같은 여러 가지 행사가 열렸다는데 북한에 사시는 분들은 특별한 기분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김일성 주석 서거와 완전히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북한 사람들이 이 외국에도 많이 갔다 왔는데요. 박금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러시아에서 진행된 의회 제도 발전 관련 행사에 다녀왔고요. 백용호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집행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적십자회 대표단은 몽골 적십자 창립 80돌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또 조선걸 국가관광총국 총국장을 단장으로 한 국가관광총국 대표단은 쿠바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아, 사실은 뭐 7월 8일 추모대회 하면 1994년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항상 저는 7월 8일 이맘때 오게 되면 정말 덥잖아요. 이제 네. 북한도 대한민국하고 그 날씨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그 더위 속에서 하루 종일 그 정치 행사에 그 추모대회 참가하느라고 힘들었을까. 저는 항상 추모대회 말하면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9일엔 다른 나라 소식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아무래도 김일성 서거 25도를 맞아 일어난 일은 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신문에 다른 내용 담을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다른 나라 비판하는 내용도 없었고요. 사실 자국의 소식만큼이나 조금은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먼 나라 소식이 궁금하고 재밌는 법인데 9일 노동신문을 읽는 분들 중에선 약간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월요일이었던 8일 노동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이 김일성 주석 사망 25돌 당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 기사가 참 많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에서는 온 인민이 모두 존경하고 찬양하는 인물이 있다는 것이 남한과는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남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북한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 중에는 감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이 더 적습니다. 국민들이 별로 이의 없이 대체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꼽아보면 가까운 시점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있고 그 외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등 조선시대 정도는 가야 인물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엔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옛날 사람들을 존경하긴 하지만 이들의 탄신일 그리고 서거일에 전국적으로 성대한 행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 관련 행사가 열리는 것을 보면 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이런 거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저 남한 분들은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항상 그 추모 시즌에 가면 그냥 뭐 평양시는 물론 각 도시, 군, 지역, 농장에까지도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포스터를 그냥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루가 아니라 그 한 달 동안은 계속 걸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제 대한민국에 오니까 진짜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도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환호하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회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수령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서도 안 되고 불만이 있는 걸 우리가 토로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인 충성심이라고 봐야 정답일까.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다시 노동신문 8일자를 보면 이날은 그래도 해외 소식이 좀 있는데요. 이란 인민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울 것을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가 좀 볼만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고 그 미국을 비판하는 기사인데요. 북한이 뭐 이란 관련해서 미국 비판하는 건 제일 자주 나오는 기사지만 이번엔 좀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노동신문은 이란 외무상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1일 이란 인민에 대한 위협 책동을 중지하고 존중하는 법부터 배울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을 약화시키고 인민 생활을 파괴하기 위해 가진 책동을 다하던 끝에 마지막 수단으로 경제적 압박에 매어 달리고 있지만 미국의 책동에 견결히 맞서 나가고 있고 외부 세력의 압박은 이란 인민에게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이란 외무상은 말했습니다. 여기 기사 보면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란을 위협하고 있는지 자세히 밝히지 않았고 그저 미국이 불쌍한 이란 괴롭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뭐 사실 북한으로서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사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 북한하고의 동질감이라면 혹시 핵과 관련된 것이겠죠?
네, 기사에 안 나온 내용인데요. 이란이 2015년 합의된 이란 핵협정이 규정한 우라늄 농축 비율 상한선을 초과해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는 것이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IAEA는 이란이 핵협정에서 규정된 3.67%를 넘겼다고 했는데요. 이란 측 발표에 따르면 이란은 4.5%의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선 우라늄을 90%까지 농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의 4.5% 농축 별로 대단하지 않아 보일 수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협정을 어겼다는 점에서 중요하죠. 이 2015년 이란 핵협정은 이란이 미국과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와 체결했는데 이란의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를 깼다면 자연스럽게 제재가 올 수 있겠죠. 물론 미국은 이란보다 앞서 지난해 5월 합의에서 이탈하며 대이란 제재를 먼저 재가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인 데 대해 뭐라고 말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이렇게 공개 경고를 날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그 이유가 뭔지 말하지 않겠지만 이란은 한 가지 이유로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바로 핵개발이죠. 비록 농축도를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낮지만 이걸 올리고 있고 계속 올리다 보면 90%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란의 원자력청은 일단 우라늄 농축도를 2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란의 행동에 불만을 표했겠네요.
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진 않지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중동에서의 폭력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턴 부장은 이분은 뭐 북한에도 굉장히 강경한 인물로 알려졌죠.
미워하는 인물이죠.
네, 그런데 사실 이분이 북한한테만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두에게나 강경하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 상황에 대해 극도로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이란이 약속한 것과 일치하지 않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되돌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 전반적인 시각에서 볼 땐 이란이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고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 노동신문은 아무래도 이란과의 관계가 좋고 또 핵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란과 북한이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북한만의 시선으로 쓰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란 국민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우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했던 분들은 우리 방송 듣고 좀 상황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신문은 이란 기사와 같은 면에 종교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 배격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을 비판하는 기사를 함께 실었습니다. 기사 단 하나로 미국을 공격하기엔 좀 약해서 넣은 것 같은데요. 이게 참고로 6월 23일쯤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 비판을 위해서라면 좀 늦은 소식까지 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은 인디아 외무성 대변인이 최근 성명을 발표해 자기 나라의 종교 상황을 헐뜯은 미 국무성의 보고서를 배격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요. 미국 국무부가 6월 21일에 2018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은 인도에서 무슬림 등 소수 종교인에 대한 힌두교도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는 인구가 13억 명 정도인데 그중 절대 다수인 80%가 힌두교도이고 무슬림은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도에서 워낙 힌두교가 대세고 무슬림은 적으니 차별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뭐 보고서 내용은 인도 입장에선 기분이 나쁘겠죠?
아, 인도의 인구가 13억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런데 인도와 미국의 사이가 나쁜 나라는 아니죠?
네, 미국은 인도가 독립할 때 도와줬고 정치 체제를 공유한 적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냉전 체제 당시 인도가 중국을 승인하고 미국은 또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할 때 파키스탄을 지지하면서 사이가 틀어진 적이 있지만 이후 1987년 인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관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지난달 말 일본에서 있었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꽤 친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인도는 일본과 함께 별도의 3자회담을 하며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다짐했는데요. 이런 3자회담은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회의에 이어 2년 연속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서는 인도가 미국의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나라 전체로 보면 북한과 인도, 북한과 미국의 관계보다는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훨씬 친하기 때문에 북한이 굳이 두 나라 사이 갈등을 부추기려고 해도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북한도 나중에 당당히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외교 무대에서 다른 나라와 활발히 대화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려면 역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텐데요.
네, 핵 문제 해결 뭐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방송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최근 국제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뉴스 중 하나를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뉴스인데요. 어쩌면 북한에서도 곧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킴 대럭이라는 주미 영국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를 무능과 불안정 등으로 표현하며 본국 외교부에 전자메일로 보고서를 보냈는데 이 보고서가 영국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은 몹시 화가 났고 영국 측은 솔직한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맞받아쳐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솔직한 평가는 누구나 하지만 이런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것은 약간의 외교 결례로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레미 헌트 영국 외교장관은 이 대럭 대사의 견해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 표현을 보면은 서툴다, 무능하다, 불안정하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백악관을 향해서 고장난 상태, 분열된 조직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불명예스럽게 대통령 경력을 끝낼 것이다 이렇게 적었으니까 표현 수위가 좀 높은 편이긴 하죠.
많이 높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트위터에 나는 그 대사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는 미국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사실상 대사를 바꿔달라는 뜻이죠. 네, 보통 국가들 사이에서 이 대사를 주고받을 때는 행정부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보낼 수 있는데요. 이 동의를 외교용어로 아그레망이라고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번 기회에 곧 물러나는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비판했습니다. 영국이 새 총리를 뽑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고 전에 영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국 여왕뿐이라며 메이 총리를 아예 무시했습니다. 네, 차기 총리 유력 후보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트럼프와 사이가 좋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정말 총리가 된다면 나중엔 영국의 주미 대사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전해주신 허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드릴게요. 김건모가 부릅니다. 핑계.